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가족에게 거듭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럽다며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를 더 일찍 집으로 데려왔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원비어 씨를 오래전에 데려왔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원비어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비춰볼 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서 북한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도 많은 한국인과 미국 시민이 구금돼 있다며 북한은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데 대한 대응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 전 포로셴코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에 연루된 38명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과 2015년 평화협정을 준수할 때 제재가 해제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외교적 절차를 밟아가도록 압력을 계속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16개월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중국에서 장예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 차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 협력에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전략 대화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20일 새벽 시리아의 친정부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무인기는 당시 시리아 남부의 연합군 주둔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이란제 무인기가 미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시리아와 이라크 접경 지역인 알탐프 지역으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곳에서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응할 현지인 전투원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연합군이 이달 초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친정부 무인기를 격추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3,300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로마 가톨릭교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군과 반군단체의 충돌로 카사이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군이 자행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최근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송환 엿새 만인 19일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비어 씨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제재와 압박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원비어 씨가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애도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오토의 운명은 법 규범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들이 저지르는 비극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며 오토의 가족과 친구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원비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원비어 씨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원비어 가족의 애도를 표하고 부모들이 결코 느끼지 말아야 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원비어 씨의 부당한 구금에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에 불법 억류돼 있는 나머지 3명의 미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성명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남녀가 북한의 범죄자들 손에 죽어갔다며 원비어의 죽음은 다른 누구보다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이번 사건은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원비어 씨의 가족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 원비어 씨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은 원비어 씨가 입원해 있던 신시내티 대학교 병원 측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들이 북한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원비어 씨는 지난 13일 돌아왔을 때 말하거나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람들 말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거의 괴로워하는 것처럼 불편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온 지 하루 만에 표정이 바뀌었고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마치 원비어 씨가 집에 돌아와 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상실감보다는 원비어 씨와 보낼 수 있었던 날들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이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선전물 훼손 혐의로 원비어 씨를 재판에 넘겨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재판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원비어 씨가 식중독에 걸린 뒤 수면제를 먹고 깨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비어 씨를 진단한 미 신시내티 대학병원 측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은 원비어 씨가 뇌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원비어 씨 사망으로 미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여전히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석방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오토 원비어 씨가 19일 사망한 뒤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갔다 억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현재 3명의 미국인이 날조된 유죄 판결을 받고 북한에 억류 중이라며 북한에 여행 간 미국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 빼오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문제에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협의를 했고 현재 국무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여행 광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북한으로 유인한다며 북한 정권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12만 명의 북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애덤 시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북한 여행 통제법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 방문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리는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을 조속히 석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 당국이 미국 시민들을 야만적으로 학대하고도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실수한 것이라며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북한 정권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잔인한 북한 독재 정권이 원비어를 살인한 책임이 있고 미국과 동맹들은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김 씨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미국과 국제사회는 원비어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정은을 지원하는 기업과 나라들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아직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3명의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 베이컨 의원은 북한은 원비어의 부상 원인이 무엇인지, 원비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원비어의 가족과 전 세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당국에 원비어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가 제재를 신속히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원비어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며 미국은 적대 정권에 의한 자국 시민 살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는 생애 마지막 날들을 강제 노역과 대량 기근, 조직적인 학대, 고문, 살인 등 북한 주민들을 70년 동안 옥죄한 악몽 속에서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로 포트먼 상원의원은 빼어난 젊은 오하이오 청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위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의 사망이 남북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유족에게 20일 조전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원비어 씨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의식을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주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원비어 씨 유족에게 조전을 보낸 데 대해 다음 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원비어 씨 사망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비어 씨 사망이 미한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들은 이미 결정됐다며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원비어 씨 사망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뜻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북 제재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일 것이고, 뭐 한국은 그 북한 도발 중단이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문턱을 상당히 낮춘 그러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서 상당히 간극이 있는 상태거든요. 원비어 사건 때문에 이렇게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동화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좀 숙제로 남네요.
원비어 씨 사망이 낳은 파장은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변수입니다. 원비어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협조할지, 원비어 씨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할지 여부가 사태 추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는 북한이 과거에 보였던 행동으로 미뤄볼 때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웅산 사태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납치된 일본인 사망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재개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8.15나 아마 14를 기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준비를 좀 했을 텐데 그 내용 중에는 민생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멈칫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아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과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억류자들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원비어 씨 사망에 북한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며 그러나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존 맥케인 미 상원의원은 원비어 씨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고 말했는데 북한이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비어 씨의 혼수 상태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을 당시 발생했다며 북한이 원비어 씨를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비어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에게 완전한 패기라는 목표를 달성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국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단계적 접근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아직 북한이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부터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차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는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남북관계 단절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를 위한 관련 조치를 조심스럽게 취하고 있고 이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을 꾸준히 받아들여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35건을 승인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you know,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you know, sanction regime. We have been fully complying with.
19일 뉴욕의 민간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파열음이 일지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16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도 주 목적이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문 특보는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 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고 자신의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16일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 같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If the conditions are right, he may visit. But not right now, conditions are not right. Okay. We have offered the several.
문 대통령이 북한에 몇 차례 대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혼수 상태로 석방된 오토 원비어 사태에 따른 워싱턴의 적대적인 분위기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are the areas of convergence, of divergence? They frankly have a lot in common. But the challenge is going to be to
두 나라의 대북 정책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핵 문제와 관여,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미한 동맹 와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중국 역시 두 나라의 균열을 반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에서 두 정상이 일치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현재 미한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e can say all the nice things here, but I do think that we have some different approach here that we need to eventually come together because as Danny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셀 전 차관보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You want to know why there hasn't been adequate US-China resolution bilaterally of the THAAD question?
중국은 지금까지 사드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정당한 방어 시스템을 반대할 명분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도 중국의 사드 반대는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면서 중국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드 배치가 완전 철회될 때까지 중국을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가 20일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한국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이임하는 주한미 이사단장은 미한연합 훈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한반도에 출동했던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0일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B-1B 전략폭격기의 훈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두 대와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디즈 남단으로 들어와서 제주도 남방, 동해쪽, 그리고 서쪽을 경유해서 남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전한 B-1B 두 대는 한국 공군 F-15K 두 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모의 폭격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B-1B 전략 폭격기의 출격은 한국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 측의 전략자산 축소 발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전략무기를 계속 한반도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관계자는 이 같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정례적인 정계훈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빠르면 2시간 반 이내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 1.2배인 B-1B는 한 번의 출격으로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은 이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현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한편 지어도 마틴 주한 미 이사단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수준의 미한 연합훈련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사단장은 또 모든 훈련은 미한 간 연합훈련이 돼야 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실사격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사단장은 이와 함께 미 이사단은 지난 2년 동안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한 특수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말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장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사단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미 이사단이 유사시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하는 특수 임무를 숙달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미 이사단장에 취임한 마틴 사단장은 다음 달 2회 미 국방부로 복귀할 예정이며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제8차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1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두 나라는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소통 강화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일수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20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대화는 16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은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후속 전략대화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양국 차관은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으며 오는 7월 초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장일수이 부부장은 한중 관계는 지금 중요한 단계에 있다면서 특히 양국 간 주요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모색해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부장이 언급한 한중 간 주요 장애물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일수이 부부장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측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임성남 차관은 양국 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데 반해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등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또 다음 달 초 독일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임성남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한국 측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일수이 부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 간 협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 부부장은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후 한중 정상은 전화통화와 특사 파견 등 두 나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교환해왔다며 이번 임성남 차관의 중국 방문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임성남 차관은 좋은 시작은 성공의 반이라며 앞으로 한중 관계를 더 중시하고 한중 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한중 전략 대화와 관련해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만들었던 한중 대화 채널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한중 대화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화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진전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 장애들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뭐 그 장애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데서 굉장히 큰 진전이고 정상회담도 지금 7월 달도 있을 거고 8월 달도 있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금방 그렇게 딱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서로 오해나 이해가 부족한 거는 좀 좁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전략 대화가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로 상당 기간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개최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두 나라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중 파악에 주력하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다음 달 7일에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가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발표한 국제동향보고서 2016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1,4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319명 증가한 겁니다. 보고서는 전체 1,422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난민은 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 1,955명으로 전년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협력기관 그리고 자체 통계를 취합해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별 탈북 난민 통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21개국의 탈북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이 6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6명, 독일 99명, 러시아 72명, 네덜란드 55명이었습니다. 이어 벨기에, 호주,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앙골라와 불가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쿠웨이트,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중국 내 탈북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강제 이주민들이 모두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오늘날 전 세계 113명 중 한 명은 집을 잃은 난민이거나 난민 신청자 혹은 국내 실향민이라는 뜻이며 이는 세계 21위인 영국의 인구보다 규모가 크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설명했습니다. 필리퍼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전 세계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지난 2008년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해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미국 내 대학교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그레이스 조.
After about a year and a half, the UN rescued my family. And they allowed us to...
지금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만 사실 조 씨의 노력으로 얻어진 모습입니다. 변화의 시점은 바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댄스 수업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너무 안 좋구나, 바꿔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ESL 영어 클래스 선생님이 하이스쿨에서 이제 그 cultural festival을 담당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문화축제 행사.
네, 문화축제 행사를.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미국 내 공립학교 등에서 종종 열리고 있는 다국적 학생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주관했고 학생들은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격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는 그 성격에 댄스 연습을 하려니까
춤은 어떻게
막 충격이었죠.
하지만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수업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수줍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뭐 댄스 다섯 개를 연습을 했어요. 아, 댄싱 연습은 두 달 반이었고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은
그런데 두 달 반이 지나고 조 씨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요? 춤 연습을 두 달 동안 했더니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있었잖아요. 댄스라는 게 그룹 댄스들이잖아요. 다.
근데 손도 잡아야 되고.
네, 손도 잡아야 되고. 그쵸. 표정도 관리해야 되고.
그걸 빨개졌겠어요.
빨개졌죠.
10년 가까이 중국에서 숨어 살며 말동무 하나 없었던 조 씨. 미국에 온 뒤 어디를 가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남몰래 속상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10대 소녀가 친절한 미국인 선생님과 친구들과 댄스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활동에 결정했던 그 순간하고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기회였던 거죠. 아. 그래서 제 자신 중에서 이제 문이 하나 열렸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쉬워진 거죠. 하나둘씩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게 되고.
중국 건물 안에서 갇힌 듯 살았던 탈북 소녀 그레이스 조 씨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열게 됐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하며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게 됐다는 조 씨는 지금 더 나아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 미국에 오기 전까지 조 씨는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이 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조 씨. 지금은 누구보다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 좋은 직장 이런 계획들은 어쩌면 이 꿈들 때문입니다. 조 씨의 첫 번째 꿈은 사랑하는 엄마에게 마음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3살에 결혼하셔서 24살 때부터 아기 나셨거든요. 결혼해서부터 그 한 번도 편하게 지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제는 미국에도 왔고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좀 진정한 자유가 뭔지 행복이 뭔지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다 큰 딸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신다는 어머니와 떨어져 산 지 1년. 어머니 날에 겨우 카드 한 장 써 보내드렸다고 말합니다.
카드에 감사의 표현을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많이 외제 나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드리지만 뭐 좀만 좀 더 견뎌주시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참았던 눈물을 떨구는 조 씨.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자식들을 중국으로 탈출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어머니. 어머니는 당시 다리가 휘어 잘 걷지 못했던 5살 난 아들에게 누나들 먼저 데려다 놓고 곧 찾으러 오마 약속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브로커, 그러니까 아는 분들 청년 두 명을 그 집에다 돈까지 줘서 보냈는데 두 명 다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 친구 집에다 저의 동생을 맡겨놨는데 그 친구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쫓았대요. 해서 길 밖에서 그냥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찾다가 주위에 있는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이제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집에 데리고 와서 죽물을 줬는데 그 죽물을 허겁지겁 먹고 잠이 들었는데 다시 안 깨어났대요.
조 씨는 당시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해 통곡했다며 이제는 자식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할 일 없게 자식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회사 하나가 운영되는 거로 인해서 일 때문에 뭐 무슨 이유 때문에 헤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 뭐 페이먼트 때문에 쪼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젠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자유가 먼저.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통일이 됐다고 하면요. 사업으로 모아놓은 수입으로 북한에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애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엄마가 되어 있지 않겠냐고 말하면서도 조 씨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간병인 용역 사업을 기점으로 더 크게 사업을 키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바디샵 해서 환자분들하고 환자분들 가족분들 차량 이런 거 저렴하게 세일해서 서비스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직원들 커피숍 해가지고 커피숍 열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꿈은 커요. 그래도 뭐 꿈은 크게 꾸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이기도 하고 뭐. 근데 앞으로 20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뭐 20년 후쯤이면은 그래도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참 행복한 여자고 소녀고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미국에서 뭔가 좀 해서 가족한테 보답을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언니의 수고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왔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또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에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건데 또 여기서 이만큼 뭐 비즈니스의 꿈도 꾸고 뭐 의사의 꿈도 꾸고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레이스 조 조 씨의 영어 이름인 그레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제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야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파이팅! 할 수 있어요.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은 오늘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현부흥 씨의 첫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재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은 가운데 중강 강계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중강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엔 15도, 낮엔 26도입니다. 희천 하루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1도입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풍산, 삼지연 비 예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한층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회동 의사가 여전한가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 적절한 조건에 근접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적절한 여건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원별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비춰볼 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별 씨 가족에게 거듭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들에게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럽다며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를 더 일찍 집으로 데려왔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트위터에 북한 문제를 돕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이 노력을 기울인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북한 문제를 두고 이런 언급을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씨의 사망 사건을 두고 연일 북한을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20일 저녁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사상자는 없으며 경찰이 폭발을 일으킨 용의자를 제압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대변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총에 맞은 이 용의자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중앙역은 그랑프라스 광장 등 역사적인 관광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인근에 모여있던 수많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대피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을 공격해 32명이 사망했고 이후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담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데 대한 대응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 전 포로셴코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에 연루된 38명의 개인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과 2015년 평화협정을 준수할 때 제재가 해제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20일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6%를 기록해 지난 5개월의 재임 기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였습니다. 두 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도가 41%, 지지 반대는 53%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3,300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로마 가톨릭교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군과 반군단체의 충돌로 카사이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군이 자행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유엔 조사팀이 카사이주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무덤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